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한몸됨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어떤 것이며 약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늘 드러나고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조와 뼈대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 삶 자체가 주께서 받으심직한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대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저와 가까운 한 분은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외부에서 외식을 할 때도 꼭 견과류와 그 다음에 당근이나 오이와 같은 이런 음식을 가지고 따로 가지고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저와 함께 또 월요 공부 모임에 참여한 한 목사님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때로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교우들 중에 음식을 한번 대접하겠다라고 해서 외식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대접하는 분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 목사님을 고려하지 못해서 그 목사님은 때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이처럼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 취향이 아니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은 모든 가치 판단의 촉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신앙적인 견지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음식을 먹는 일도 마찬가지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먹지는 않습니다. 그 음식 자체가 악하기보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 이런 자유사용의 유보, 이런 자세와 태도를 온전히 갖추지 못했던 로마 교회 안에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업신여기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 뭐 다툴 일이 없어서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다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당시로서 먹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할랄 음식이 개발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인의 상황이 이와 같았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는 단지 기호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다신론 사회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먹는 종교적 행위를 따랐습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중에 때로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일이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상 숭배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그들은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의식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의식법이 다 철폐되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을 가리켜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서 음식으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 14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주 동안 살펴봤는데 오늘 3주째인데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둬야 될 사실 하나는 신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양심의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옆집에서 음식을 갖다 줘요. 그런데 음식을 딱 보면 이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되게 구분이 되잖아요. 기름진 음식 딱 보면 아 이거 제사상에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이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릴 때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음식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러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너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음식의 종류에 따라 속된 음식이 있고 속되지 않은 음식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모든 음식은 본래 다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한 날이죠. 근데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는데 왜 거룩합니까? 이날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하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본성의 법을 따라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지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날 예배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날이 거룩한 것이지 물리적으로 특별히 이날이 또 꼭 거룩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음식이 속되거나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요. 와인도 뭐 먹을 수 있지만 칵테일 한 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 음식이 속되다라고 생각하면 그 음식 자체는 깨끗하지만 더러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대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혹은 뭐 쌍벽을 겨루거나 혹은 벽을 갈 만한 어떤 신이 실제로 있나요? 견줄 만한 신이 없죠. 이러면서 사실은 우상 음식도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래놓고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고 말했습니다.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될 수 있다. 22절 하반절에는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디도서 1장 15절에서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유의 말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먹는 사람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어떤 일을 할 때, 신자는 모르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양심의 거리낌으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분명한 확신과 지식 가운데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신자는 또한 양심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양심이 거슬리면 그 일을 그만둬야 돼요. 성경적 양심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해야 그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신자 양심은 길들여진 양심이라 해야 되는데 무엇에 길들여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자가 비뚤으면 아무리 선을 그어도 그 선은 비뚤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 중에 표준, 표준이 아닌 그 표준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잣대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고 바른 지식 안에서 폭넓은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자유를 행사할 때도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자유 사용을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가운데서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항상 깨름직하고 영적인 부정적 정서 가운데에서 그 심령의 시원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간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자의 자유를 그냥 아무 때나 무절제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특별히 상대를 배려하는 일에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유도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자유다, 얼마든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자유를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라는 이 말은 이걸 먹을까 말까,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형제가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서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근심하게 한 일이 없어요. 저는 저에게 허용된 자유만 사용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나요? 혹은 우리의 권리를 사용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뭐가 잘못했습니까? 뭐 이런 식의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이 자유를 행사함으로 지체가 근심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원리를 따라 자유를 가감없이 행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생맥주 정도는 한잔하는 거 그렇게 잘못되지 않다. 특별히 여러분들 독일 같은 데 가시면요, 생맥주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것은 그야말로 음료수처럼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신자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평소에 생맥주를 드신다 그 말이에요. 요즘 사람이 말하는 치맥. 요즘에 주위에 날이 더우면 바깥에 나와가지고 생맥주 한 잔 먹고 치킨 먹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집사님 한 잔 하고 가세요 이러고 또 중고등부 불러가지고 한 잔 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장로님은 자유사용에 매우 적극적인 분이시야. 아, 이렇게 칭찬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할 때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종으로 부름받은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고기 먹는 문제로 누가 실족하면 내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자유를 행사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백한 말씀이 없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악은 즐기지 마라, 락 음악은 즐기지 말라, 아니면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 아니면 해외여행 가지 말라, 이런 어떤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올 수 있습니다. 때로 락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 가사나 또 운율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드러내는 것인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신자는 자유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왜 먹지 않냐면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21절에는 좀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20절 하반절에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선하다, 좋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자신이 타락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그 사람을 내 음식으로서 파멸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음식 하나로 내 형제를 파멸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풍족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해지지도 않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없는 일, 그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형제를 실족시키게 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신자는 항상 타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고 자유를 행사할 때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유, 지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행사하는 자유는 형제를 넘어뜨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유 사용은 사랑이라고 한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인간의 죄든 본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사실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암을 앓고 난 분들은 음식 먹는 일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음식을 이렇게 좀 가려 먹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뭐 그렇게 까탈스럽냐. 그 먹어도 당장 무슨 일 안 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유를 10분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한 일에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그 자유가 뭡니까? 자유라는 것은 행사할 수도 있는 자유이기도 하고요. 거둬들일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자유예요. 행사하기만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못 거둬들어요. 발산해내기만 하는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17절 말씀은 16절 말씀의 이유절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너희의 선한 것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힘, 그리스도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 자유가 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음식 규례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고에 반응하는 나라인데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권고에 반응하게 될 때 성령의 권고에 반응하는 신자가 드러낸 덕목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습니다. 평강은 5장 1절부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의와 평강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했던 바로 그 나라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성격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인지 나라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원래 그것은 종말론적 종말에 누리는 진정한 선물인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취적으로 받아 누린다 그랬죠? 그게 교회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의 기쁨을 누리느냐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포도주를 마셔야 되느냐 마시 않아야 되느냐라는 이 논쟁을 벌이게 되고 무엇보다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게 된다면 믿음이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하다면 먹는 문제와 같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의 연약성과 무지를 고려해야 되고 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사용도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리낌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끼는 것들을 그 사람 앞에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짓된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양심의 속박을 느낄 때 이단의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정의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르침에 길들여진 그런 어떤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속박을 느낄 때는 그때는 자유를 잘 조심스럽게 행사하면서 왜 이래도 되는지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인데 그 사람의 양심을 옭아매는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자유사용을 유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이 약한 이들의 양심이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법과 규칙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 가르쳐서 자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당장 그런 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나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과시하는 이런 자소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22절에서 무엇이 주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묻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라는 이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가진 믿음을 가리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은.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약한 자 앞에서 행사하여 그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견해를 막 말하고 아니 뭐 사람이 이렇게 쫀쫀하냐 성경은 다 허락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자기 비밀을 그냥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된 방법으로 행사해야 자유를 사용할 때 그 자유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과시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도한 자기 확신 가운데 자유를 사용하면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유는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이 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가치요,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나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유를 가감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죄라는 말이에요. 제가 믿음을 자꾸 확신이라고 바꿔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믿음 안에서 행하면 어떤 일은 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계는 어디냐?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믿음 안에서만 다 행하면 아무 문제 없는가? No problem인가? 아무 문제 없는가? 다 믿음 안에서 다 행했다. 과연 그러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행동의 한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사용에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자유를 행사하고 이웃의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형제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이것을 빼놓고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유를 사용할 때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이 두 대상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을 이해할 때 그냥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만 주신 고민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소유한 그 자유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나 혹은 포도주를 마실 경우 그것에 대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먹으면서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야, 왜 그거 못 먹어? 먹을 수 있잖아. 먹어봐. 이렇게 몰아붙일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의 비판이나 조롱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약에 고기를 먹거나 포도를 마시게 되면 정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정도까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가라고 하면 믿음이 강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함도 일방적으로 약한 사람들 때문에 제한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용납하는 것과는 별개로 믿음이 약한 자도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이겨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양심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만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14장 내용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항상 우리 곁에는 형제와 자매가 있고 믿음이 성숙한 자, 믿음이 강한 자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라는 이 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관계된 성격으로 볼 수 없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소신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업신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기 싫은데 양심 허락하지 않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끌려가듯이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무지와 약한 양심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받는 이 일이 지속된다면 나는 못 살겠다 이러면서 자유 사용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때문에 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음식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저해하지 못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말까? 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거 여행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까? 그 작은 일 하나하나 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마음에 우려감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약한 자들 앞에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지식에 따라 확실하게 행동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사용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합당하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파괴하지 않으면 권리와 자유 사용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유 사용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고명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리하여 덕을 세우고 형제의 구원에 늘 보탬이 되고 또 격려자 되고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교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거리낌도 어떤 마음의 조화심도 없이 주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을 다 누리고 이 세상 곳곳으로 가서 주께서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내신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혹 이런 자유 사용에 있어서 형제로 하여금 마음의 거리낌을 느끼게 만들고 형제를 넘어지게 만든다고 할 때 그 자유를 사랑해서 저희가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함께 잘 배웠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평행선을 걷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원칙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년 가운데 치고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다듬어지지 못한 어떤 성향과 성품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침 받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지언정,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연약한 자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단련된 양심 주시고, 양심의 자유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귀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잘 존중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